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5장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서 가이사랴에 왔다. 그는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청을 들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숨어있다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붙잡아 둘 것이며 자기가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지도자 몇 사람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그를 고발하도록 하십시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여러 가지 큰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그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바울은 저는 유대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시저에 대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게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소?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지금 시저의 법정에 서 있으며 제가 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제가 죄를 지었고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두고 고발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저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자기를 돕는 자문위원들과 의논한 다음 당신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으니 시저에게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그곳에 며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벨릭스가 옥에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내가 기대했던 죄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네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시저에게 상소하며 시저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시저에게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였다. 다음 날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잔뜩 위엄을 갖추어 차려입고는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불려 들어왔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 전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이곳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나에게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저에게 상소하자 그를 시저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저에게 올릴 편지에 이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써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 왕 전하 앞에 데려다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를 조사하면 무언가 편지에 써보낼 만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사항을 상세히 적어보내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제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 높이가 한 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모퉁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 반이요 너비가 한 자 반인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잡게 만들되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큼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들을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장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겹까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겹까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각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봉숭아꽃 모양의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봉숭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겹까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봉숭아꽃 모양 잔 네 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겹까지 여섯 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일곱 개와 등잔불 10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다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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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살았답니다. 마음씨가 착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대로 따르고자 노력하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보았던 천사였습니다. 바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두려웠어요. 천사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주실 분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던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요셉과 결혼하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으므로 모든 여관은 사람들로 다 찼어요. 그 당시 여관은 오늘날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곳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방이 없었어요. 그들은 동물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어요. 쉬기에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한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생각나지요? 마리아에게는 아기를 누일 요람이 없었어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그 포대기는 오늘날 아기 옷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유는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아기로 오셨답니다. 마리아는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랍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이 세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려 모여든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나타남을 보고 놀람 속에서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죄진 인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초청해
나아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귀중한 삶의 과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수에서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음을 봅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라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출발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듣고 섬기려는 사람이 듣고 겸손한 사람이 듣고 착한 사람이 듣고 하늘의 사람이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감춰진 생각까지도 파헤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양심의 충격을 받고 회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사랑의 일침에 복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으로서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심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는 스데반에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는 것조차 지옥에서 저주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24장 51절, 그리고 25장 30절 같이 쓰이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개의 응답만 나타낸다면 영원의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이제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같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와 세례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과 같이 세상과 죄악과 절망과 저주를 향해 가던 인생을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회개는 단순히 슬퍼함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용기로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대로 가족이면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리면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 그리고 부활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중략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사람이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고 이 죄를 해결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약속에 미치는 범위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9절에 증거합니다. 먼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과 그들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 약속을 누릴 그들의 미래의 후손들과 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먼데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적어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그랬죠. 이 죄악된 세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은혜를 매 순간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세상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된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사명인 그 대상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41절에서 42절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모습을 저들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베드로로부터 응답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함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베드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에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은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날의 사도들에게 순종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생활이란 거듭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는 계속 자라야만 합니다. 그 성장하는 삶의 방법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2절에 한 것입니다. 신앙적 성장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도구는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바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제를 통해서 기쁨은 키우고 아픔을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확정되어집니다.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도의 넘치는 사랑을 확인하며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감격하는 행사였고 이것은 적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됨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생명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충성됨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믿음의 삶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모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한 가지라도 제외된다면 사회적인 모임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삶의 나눔으로서의 교제,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키워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7,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our final look at the life of Mary, the mother of Jesus.
이번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We have seen Mary in our past sessions go from a young virgin girl being visited by an angel, then giving birth to the Christ child, to becoming a woman who worships God through hardship and is faithful in all things, even when other people are turning against Jesus.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 천사의 방문,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 되어가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할 때도 여전히 신실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In Mark 3:20-35, the gospel story is told of Jesus being falsely accused of casting demons out of the people using the power of Satan. The teachers of the law in Jerusalem were saying this, but many needy people were coming to Jesus, pressing in on him from every way so that he could get no rest.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잘못된 비난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Mary and Jesus' brothers went to speak with him, but he told the crowd, My true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are those who do what God wants.
한 번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He wasn't being disrespectful, but once again, letting his place and purpose be known. Mary understood that she had no more claim to Jesus as his mother than anyone else on earth did, because he had work of the Spirit to do here.
예수님이 어머니께 불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와 목적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다른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고 더는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crucifixion would be the final time he would see Mary stand as a mother beside her child. But can we ever begin to imagine the pain Mary felt?
자신의 아들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Much has been said through the ages about Mary almost making her seem to be like God and Jesus, but she is not. She was a simple girl, trusting and faithful, who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son, but she holds no part in the Godhead.
역사를 통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한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면으로나 신이 아니었습니다.
1 Timothy 2:5 reads, There is only one God, and there is only one way that people can reach God. That way is through Christ Jesus, who as a man gave himself to pay for everyone to be free.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When Jesus was taken to the cross to be crucified in Jerusalem, many people who had followed him ran away. They were afraid of losing their own lives.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Jesus spoke many times of his death before he went to the cross. He was beaten, a sword pierced his side, and he was mocked and stripped of his clothes. Mary was there. She offered her presence and her prayers.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창에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What was Jesus and Mary's relationship like? In John 19:26, before he died, in so much pain, Jesus looked down, and seeing Mary and John, the disciple he most loved, he said, Dear woman, here is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follower, Here is your mother. So after that, John took Mary's mother to live in his house.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Jesus took care of Mary in his final moments, just as she had taken care of him in his first moments of life.
마리아가 예수의 생애 첫 순간부터 그를 돌보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마리아를 돌아보셨습니다.
Had Mary known what life had been in store for her, would she have said yes to God's plan? Of course, Mary had great faith.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 삶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라도 마리아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Though we do not know what's on the road ahead for our own lives, we can know as Mary did, that God is in control.
우리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n John 16:33, Jesus said,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s, but be brave. I have defeated the world.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the woman of Samari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